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잡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이 시간 저희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깊이 실감하면서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자리하는 성령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설교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놈의 시간이 59분이 되겠네. 몇 초만 지나 1시간 설교를 했더라고요. 편집을 좀 잘라냈으니까 그렇지 다 안 잘랐으면 1시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설교 인생 가장 긴 시간 설교였는데 지금 정신 나간 것 같아요. 또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죠. 성질 안에 듣고 있는 게. 오늘은 짧게 해볼까 싶었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시간도 또 성령께 맡기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부지런히 또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 대체로 그 떨쳐버리지 못하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이제 타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 강박관념이에요. 아예 강박증이 되어가지고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하고 또 어떤 사람들 관계할 때에 내가 기독교인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아는데 이제 매사에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또 욕먹을 일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뭐 기독교인 그러면서 어떤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도 많죠. 그에 비하면은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런 의식을 하면서 언행을 조심한다는 것지 오면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의식하면서 언행을 조심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힘쓰는 것, 또 그렇게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거나 또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라거나 또 신앙인다운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지를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경계선인데,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경계선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경계선은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의식하면서 좋은 면을 보여주고 칭찬받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높이 평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들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게 십자가라는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걸 들고 들어오는 걸 절대 허가하지를 않습니다. 불허예요. 수입 불가예요. 통관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들면서 이걸 봐달라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멋대로 들어갈 수 있는 세계도 아니고요. 그 십자가 밖에서 내가 뭘 했든지 간에 그것을 들고 의로 허가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란 경계선이 무너지고 아예 없다 보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힘쓰고 살았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욕을 안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이런 자신을 높이 이제 믿음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께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또 신앙인도 사실 아닌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가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세계에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 거룩하고 의로운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 용납되지를 아니한다는 거죠. 예수의 피도 의롭고 인간의 행함도 의롭고 이건 없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예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섞이는 것을 절대 용납지를 않습니다. 이게 분명한 경계선으로 우리에게 자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구별이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서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런 규례가 레위기에 있는데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간섭을 하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세밀합니다. 요즘 영어들을 많이 쓰는 디테일하다 그러죠. 디테일. 너무 세부적으로 간섭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라면 뭐 제사를 어떻게 드릴지 제사법이 있으면 될 것이고 또 제물 바치는 방법이나 또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어떻게 뭐 지을 것인가 이런 것만 이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게 놔두고 나머지는 알아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을 거 이것까지 하나님 다 정하시고 옷 입는 것도 간섭하시고 또 가축을 번식하고 땅에 씨를 뿌리고 옷감을 짜는 것까지도 간섭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 하나님이 며느리 괴롭히는 시험이도 아니고요. 이 하나님 규례를 그대로 지키고 살려면 정말 숨이 막힌다고 할 정도가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너무 간섭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규례에 별 관심을 안 둡니다. 옛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 옛날 이스라엘에게 해당된 규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버리고 지금 우리는 뭐 그렇듯 가축을 번식하고 이런 문제를 지키지 않아도 될 그런 사문화된 죽어버린 그런 규례처럼 취급을 하죠. 이것이 이제 예수를 모르고 믿음을 모르는 증거예요. 성경을 몰라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 안에 사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 레위기에서 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하는 것은 의도가 뭐겠습니까? 심심해 사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좋은 종으로 개량하는 의도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좀 더 나은 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나이거라고 들어보셨죠? 나이거. 수사자하고 암호랑이를 교배시켜가지고 나온 새끼를 나이거라 그럽니다. 이건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 거예요. 이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배시켜서 새끼가 나오면은 얼마나 강할까? 이런 호기심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 결과예요. 타이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타이곤. 이건 수호랑이하고 암사자하고 사이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인간 호기심이죠. 좀 더 강해지지 않겠는가. 두 종자를 땅에 섞어 뿌리는 것도 지금의 농사 짓는 사람도 한 파종법입니다. 혼파라고. 파종법이에요. 섞어 뿌리는 게. 제가 농가 전공이 아니어서 이제 그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혼파라는 것을 하기도 한답니다. 두 재료 가지고 직조한 옷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즘 옷을 보면은 뭐 면 몇 프로, 뭐 폴리에스테라입니까? 몇 프로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섞여 있는 옷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 재료 섞는 것도 좀 더 뭔가 좀 성능 좋은 입기 편하고 뭐 짜기 뭐 빨리하고 편하고 이런 옷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섞는 거예요. 괜히 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섞는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좀 더 나은 걸 추구한 인간 욕망입니다. 좀 더 좋은 걸 만들어내자 그 욕망이에요. 그러면은 섞지 말란 귤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겠다는 세상의 습성에 혼합되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를 섞어서 만들어진 것이 강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나 보이고 뭐 좋아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습성과 함께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규례가 그 레위기의 그 규례란 말입니다. 그런 규례가 지금 없어. 사무화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건 구약의 규례니까 신약시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6장의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레위기의 그 규례가 바울이 이 말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멍에를 함께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의식하면서 의식한다고 하면서 언행을 조심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이 거기에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습성에 섞이는 겁니다. 좀 더 나은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습성이 섞이지 않는 구별됨을 통해서 신자들을 보여주 나타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진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 그건 말고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부름받아 구별되어 있음을 아는 신자로 그렇게 살자는 것이죠. 이런 신자는 뭐 자신의 바람직한 어떤 행실을 가지고서 십자가의 경계선을 너무 가고자 하는 것이 이게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미는 것이고 눈치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겁니다. 이건 의와 불법을 함께 하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신자로서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신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신분은 우리가 원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신자라고 불리는 그 존재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게 신자의 신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네가 세상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살아라 여기 있냐 그 말입니다. 과연 그것일까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생각이 믿음 있는 신자와 믿음 없는 그 세상과의 구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무엇이 신자이고 무엇이 세상인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에게서만 나오는 건 아닐 것이거든요. 신자에게만 그런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에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 성품이라는 것, 이것이 조금만 좀 뭐 좋아도 그런 좋은 모습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니까 좋은 모습 보여야지 여기에 매게 되어지면은 결국 남에게 욕먹지 않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신앙생활 전부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습성 그대로 교회 와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그 틀 안에서 또 판단하는 것이죠. 저 사람 왜 저런 모습 보일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그 습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늘 좋은 모습 보여야 되고 또 칭찬하는 듣는 말만 칭찬만 들어야 되고 또 믿음 좋다고 하는 인정만 받아야 되고 그렇게 만약에 알고 있다면은 그것은 믿음의 삶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뜻대로 하는 근심. 10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기 위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근심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이렇게 둘로 이제 나누어서 말을 하는데 심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회개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근심을 하면 안 되겠죠, 생각에. 세상 근심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세상 근심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과연 세상 근심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참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과 세상 근심이 두 근심에서 다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처럼. 아마 여러분이 들을 때에도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뭔가 근심이 다른 근심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되게 어떻게들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생기게 되는 것인데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자기 믿음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근심하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은 뻔하죠. 뭐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근심하고 또 뭐 부자로 살고 싶은데 돈이 없고 가난한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이것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들 받아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요, 그게 맞는 말이라면은 우리는 몽땅 다 볼 곳 없이 지옥 갑니다. 그런 세상 근심에서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우리는 세상 근심에서 먹고 살고의 세상 살아가는 그런 문제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그 근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을 채우고 있는 것이 그런 세상 근심이에요. 돈 때문에 근심하죠. 자식 때문에 근심하죠. 도무지 근심이 마를 날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맞을 정도로 여기도 근심, 저기도 근심,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이 우리가 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사라지고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세상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매일의 일상이 내가 원한 대로 내 마음에 딱딱 들어맞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근심에 좀 벗어나겠죠?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딱딱 맞게 되어지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도 딱 하나의 근심은 해결을 못합니다. 뭐겠습니까? 세상 흘러가고 늙어지면서 이 좋은 걸 버리고 떠나야 되구나. 그 근심은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은 바울의 말대로 세상 근심이 사망을 이룬다고 하십시다. 그랬을 때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근심을 하면은 사망에 이르느냐? 또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예수 믿는데 세상 일로 근심을 해요. 그럼 지옥 갑니까? 그러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신자라게도 이 근심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대개 이제 어떻게들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면은 믿음으로 그 근심들을 이겨야 된다. 또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또 강한 근심,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을 둘로 나누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을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게 된다 그러고 믿음이 약하면은 근심하면서 낙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강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뭐 여기서는 안 들어봤겠지만 딴 데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어떤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어떤 능력이란 명분을 지키려고 억지예요, 억지. 그런 말들이. 우리는 믿음을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능력으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물리치고 대신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한다.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 해도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가 부딪힌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이 약한가? 믿음이 약해서 이 근심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것인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믿음의 그 세계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서 육의 생각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가 믿음의 좋은 모습 보여야 하다 보니까는 근심스러운 일이 있으면서도 근심하지 아니한 척, 또 그렇게 꾸며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여야 돼. 그게 믿음이야.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어떤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불안함이 있으면은 자기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믿음이 거의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무지 뭐 하나 바르게 아는 것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 자기가 포항으로 이제 곧 있으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포항에 소개해 줄 교회가 없는가 이제 저에게 묻는 겁니다. 네, 그 제가 소개할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전국에 없습니다. 네, 소개할 교회가 없다고 했는데 그분이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이제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런 현실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십자가로 출발해서 십자가에 머물러야 되는데 사람으로 출발해가지고 사람 안에 머물려고 하니까 십자가가 없는 종교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을 했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종교입니다. 사람으로 출발해서 사람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인데 기독교라고 하는 명분을 붙들고 기독교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근심 물리쳐야 되고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되고 착하고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고 그게 믿음이다. 그렇다고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교인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저 뭔가 열심히 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알아주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게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어떻게 보시고 판단하실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자꾸 엉뚱한 해석만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이 어떤 취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을 얘기하고 있는가 알아보십시다. 앞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건 이제 바울의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에 바울 형편도 좋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방으로 환란을 당했고 밖에는 다툼이 있고 이제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말한 걸 보면은 심적으로도 어떤 두려움이라는 고통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요, 바울도 뭔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안다고 해서 마음에 막 기쁨만 가득 채워지고 어떤 근심스러운 두려운 어떤 그런 사건이 몰려와도 막 물리치면서 근심 물라 그러면서 기쁨만 남아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신자라고는 없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되는 걸 신자라고 생각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겪는 상황에 따라서 두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심적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바울은 두려움을 겪고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근심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현실 상황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힘들면 힘들어 못 살겠다. 불평이 나옵니다. 기본이에요.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뭐 얼굴 웃음 띄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제가 참 그 안타까운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저희도 신앙 산다 그런 분들이 많이에요. 그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속에 있던 그 뭐 불안함이나 염려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참 저는 안타까워요. 다른 동네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면서. 그런데 복음을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그럽니다. 복음 모르는 겁니다. 야단 쳐버립니다. 그 복음 모르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바울의 말을 이제 따라가면서 알아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 고린도를 떠난 바울이 환난을 당했고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안 좋은 소식이. 그럴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한 거 보면은 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덮치는 바람에 낙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은 뭔가 자기를 좋게 꾸며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사도라면은 뭐 근심이 되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아야 되지. 낙심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으면 나 두려움이 있어. 나 두려워해. 낙심나 낙심했어. 다 까발려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속에 근심이 있다 갑시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근심을 한 이유로 너는 이제 틀렸어, 탈락,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우리를 불려놓으실 때에는 근심이고 두려워, 낙심이 있는 그런 소질 있는 자가 우리를 불려놓으신 거예요, 예수 안에. 그게 우리인데, 그럼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안감 있다 해가지고 넌 이제 끝났어, 쫓아내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두려움이 있는 나에 대해 염려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사람을 보기 때문에 아,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목사인데, 사도인데? 이런 근심이 나오는 거죠. 그게 세상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좀 낮게 보여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목사답게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근심한다. 그게 세상 근심이다. 그게 바울의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어? 이런 물음이 되는 것이죠.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 가운데 있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근심하고 낙심할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뭐 하 웃으면서 기분 좋은 상태로 살게 하는 그런 것이겠냐 말입니다. 하나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은 속에 짜증이 화가 잔뜩이나 웃게 만드시는 그런 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거나 십자가를 해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육신이 편치 못할 정도로 환난 당하고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이루어하셨다 이런 말을 지금 했습니다. 디도가 가지고 온 교회 소식이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소식인지는 7절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 이제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또 바울에게 잘못한 것을 애통해하고 바울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그런 소식을 디도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바울에게 위로가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듣고 그에 대해 편지를 썼어요. 문제에 대해서.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 쓴 편지니까 편지를 받은 사람이 기분 좋을 내용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봤잖아요. 봐서 알겠지만은 막 뭐 야단치는 내용은 아니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멀어진 그런 현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가득해요. 편지가. 그래서 그 편지로 인해서 이 교회가 바울과의 관계가 더 좋지 않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더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고린도를 바울이 가게 되면은 더 좋지 않은 관계가 될까 염려해서 고린도 가겠다 해놓고 안 간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 그 바울과 좋지 않은 관계였는데 바울을 보고 싶어 하고 어떤 바울에 대해서 열심히 있게 되고 이것은 교회가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 교회를 달라지게 했냐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이 쓴 편지 때문이냐? 하나님 간섭 때문이냐? 어느 쪽입니까? 간섭이죠. 하나님의. 그 6절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말한 걸 봐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이야. 내가 편지를 잘 써가지고 교회가 내 편지 감동을 뭐가 달라졌어. 이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편지를 쓴 건 바울 자신이지만은 자기의 편지가 교회를 달라지게 할 능력이 되지를 못해. 이건 바울이 알고 있는 바예요. 자기 편지는 그저 교회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 그냥 도구.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라. 바울이 교회에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은 교회가 복음을 이제 바르게 깨닫고 또 십자가 은혜 안이 함께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이지 막 잘못된 걸 지적해서 야단쳐가지고 부끄럽게 하려는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고린도 전서에서도 얘기합니다. 그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편지에 담겼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교회가 바울의 마음과는 달리 편지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오히려 바울에게 반발심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마음과 달리. 아마 그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시비를 건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편지를 쓴 결과는 바울이 바랬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할 내가 후회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된 거예요. 내가 편지를 쓰지 않고 찾아가 고민할 걸 뭐 그런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편지를 썼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고 기뻐한다. 바뀐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면 이런 까닭이다. 그것이에요. 자, 또 9절 보십시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기 위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함에 이른 근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근심에 초점을 두게 돼요. 근심에. 어떤 근심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을 둘로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 그런 근심을 해야지. 근심에 초점을 두는 이게 잘못된 방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심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뭐 말씀을 통해서 내 부족을 뭐 깨닫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뭐 신자다운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건 역시도 내 믿음 내 구원을 염려하는 자기를 위한 근심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근심이에요. 그걸 두고 세상 근심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 이 말은 너희에게 회개를 이루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근심하게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근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자,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교회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후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심하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교회가 회개를 해서 이런 소식을 듣고 근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근심을 하는 것은 다 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일이, 내 인생이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게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근심에서 없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내 문제로 근심을 하고 그 근심거리를 들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근심을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그게 세상 근심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로 근심을 하는데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로 근심할 때 아, 내가 잊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이걸 잊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근심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근심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데 내가 원한 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막 근심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거야. 이걸 아는 거죠. 그런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라 해도 세상과 똑같은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 계십니다. 그러면은 세상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근심하기도 하시고 힘들기도 하시고 두려워하기도 하시면서 나를 끌어가신다. 이걸 아는 게 다른 거예요. 그걸 안다는 것이.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냥 내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전부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심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한숨 쉬는 게 전부인 거예요. 이걸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하지 말자.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하지 말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하는 근심 가운데에서 내가 잊고 있는 게 뭔가를 좀 생각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나 잊고 있다는 것, 이걸 깨닫고 그런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는 그 감사함, 그걸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 일이구나. 그걸 알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시는 일이고 그 뜻대로 다스림받고 살아가는 신자됨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살아간 신자는 근심 가운데에서 그 근심을 떨쳐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노골적으로 불신하고 살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도무지 안 됩니다. 이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데리고 가시는 것이 내 큰 은혜이고 사랑인 걸 내가 의지 알았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를 이루고 이게 구원에 이르는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근심되는 일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믿음이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에 근심된 일은 반드시 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있는 것이죠.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거리를 거두어주시기 위해서 일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따라 우리는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심이라고 하는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모이는 겁니다. 저는 근심이 없는데 여러분 근심이 있다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가 똑같이 근심이라고 하는 같은 경험을 하고 모이는 겁니다. 바울도 같은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한 처지와 환경, 형편 다르죠. 다르다 할지라도 각기 다른 형편에서 근심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근심해요. 이걸 어떻게 지킬까? 저는 실감 못 하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동일한 근심을 경험을 하면서 모였을 때에 그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뭔가 하는 걸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내가 좋은 모습 보여야지, 근심하지 않고 웃는 모습 보여야지, 이것은 이미 관심이 십자가에 멀어졌다, 그 뜻이 그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십자가에 관심 없는 거예요. 십자가란 경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면은 죄의 모습밖에 더 다른 게 없습니다. 죄의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부러 죄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죄의 모습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간 자체가 죄 덩어리예요. 이런 우리에게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근심은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뜻에 의해서. 그 근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알지를 못하면서 내가 나를 책임지고 세상 좀 더 나은 인생을 꿈꾸고 살았던 거. 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일하시면 내가 부인하고 물리치고 나만 바라보는 제 모습이었구나. 그런 회개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뜻은 근심이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 편지를 교회에 근심을 하고 그런 회개라 모든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회개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뭐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잘못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있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 인간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자기 처지를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자기를 아는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런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가 전부인 것이 신자라다. 이런 사실을 나타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게 하신다? 근심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시다. 인도하십니다. 우린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십자가로 향해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게 하시면서 십자가로 데려가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의 은혜가 전부다. 이걸 아는 자로 만들어내시고 그 남은 인생을 그 주의 은혜를 담아서 나타내는 그런 신자를 살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에 붙들려서 살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이 근심이 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런 근심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전부라 회개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시는 일이 것이거든요. 그렇게 은혜에 참여한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이다,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남에게 좋게 보일 것이 없는 나.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근심이 있으면 근심하고 염려 있으면 염려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 위로 내시는 것이 뭘까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 일하심 때문에 위로가 되고 그 기쁨이 되어지고 그게 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신자됨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늘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를 못하면서 늘 인간됨 속에서 헤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심이 있을 때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고 염려가 있을 때 염려 떨쳐버리려고 하고 그게 믿음인 것 착각했는데 그 모든 것 또한 우리에게 회개를 이루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뜻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저 나의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 힘으로 안 되면 고백과 함께 주의 은혜만 높이는 저희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